세계 뉴스나 세계 이슈를 더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더 깊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유한 평론가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최근에 흥미로운 세계 뉴스가 있더라고요.
예.
희귀한 세계 문화재를 도난당했다가 주인에게 되돌아간 사례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4년 전에 영국 런던 근교 펠트햄에 있는 창고에서 이 도둑맞은 그 희귀 도서 240여 권이 대부분 주인들에게 돌아갔다는데요.
네.
모두 깜짝 놀랄만한 이름들입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네.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의 초판본, 이탈리아 시인 단테의 여러 희귀본, 에스파냐 화가 프란시스코 드 고야의 스케치, 엄청나게 네. 가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모두 25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는 37억 7천여만 원, 달러로는 329만 7천 달러. 값진 문화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듣기만 해도 엄청난 분들의 작품들이네요.
그렇죠. 두 명의 이탈리아 국적 도서 중개상과 도이칠란드 중개상 손에 다시 넘겨진 이 작품들.
네.
이 도서들을 훔친 도둑들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문 서적 경매에 출품을 하려고 이 펠트햄 창고를 치밀하게 털었다라고 합니다.
네.
런던 경찰청의 전문 범죄 수사팀이 3년 반이 넘게 끈질기게 추적을 했고요. 덕분에 지난해 6월 영국 전역은 물론 루마니아와 이탈리아의 45곳 주소지를 샅샅이 뒤져서 마침내 이 소중한 책들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손상된 것들도 있다라고 해요.
네.
도둑들이 13명이나 되는데 이제 12명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훔쳐간 문화재를 돌려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곳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잖아요.
예.
저도 여기 가봤는데 정말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박물관에 있는 그 많은 작품들이 대부분 프랑스가 약탈한 세계의 국보급 문화재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예요.
네.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미술관이고 박물관이고, 프랑스 수도 파리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고, 루브르 박물관 이 자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소장품 이 숫자가 38만 점 이상이지만 BC 4000년 전부터 AD 19세기까지 걸친 그 세계 각국의 미술 작품들을 약 3만 5천 점 정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평균 방문자 1만 5천여 명, 내부 전부 다 공간에서 6만 3천 평이라고 하는데
예.
어느 정도 규모가 큰지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작품 앞에서 1분씩만 감상을 한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전체 작품을 다 보는데 3만 5천 분, 그러니까 583.3시간이 소요되고요.
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내내 관람만 해도 24.3일이 걸립니다.
와, 대단하네요.
정말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죠.
예.
이런 세계적인 박물관의 소장품에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외국에서 약탈한 문화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그 주요 박물관들도 과거 정복자나 식민 지배자로서 피지배 민족들로부터 문화재를 약탈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이 약탈 문화재에 반환하면 언뜻 생각만 해도 좀 골치가 아파지는데, 사실은 근데 또 이 문제가요 거의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일인 것 같아요. 좀 대표적인 사례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리스와 이집트가
네.
오래된 만큼 대표적인 문화재 약탈 피해국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까지도 약탈을 당했어요. 이 신전의 외벽 상단은 본래 163m 길이의 아름다운 채색 대리석 부조상으로 장식되어 있었거든요.
네.
19세기 초에 영국의 외교관 엘긴 경이 수년에 걸쳐서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품들, 파르테논 마블이라고 불리는
네.
이 조각품들을 뜯어내서 반출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유물로 자신의 저택을 꾸미는 게 꿈이어서 그런 짓을 꾸몄다고
네.
합니다.
아, 참 너무하네요.
네.
어떻게 자기 집을 또 세계적인 남의 나라 문화재로 꾸미려고 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긴경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1816년에 그 조각품들을 모두 영국 정부에 매각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파르테논 마블은 엘긴 마블로 이름도 바뀌어서
예.
현재 대영 박물관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리스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려달라고 하죠. 독립할 무렵인 1832년부터 파르테논 마블을 반환해달라 줄기차게 네.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조각상을 이제 입수했다면서 반환을 거부합니다. 이때 영국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위대한 문화재는 국경이 없다. 말이
아이고,
됩니까 이게?
어쩌면 좋습니까? 네. 정말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나라 문화재를 약탈해 갔으면 사실 뭐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에집트도 순환을 많이 당했다고 하셨죠.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에집트의 네페르티티 왕비의 흉상이 있어요.
네.
이게 도이칠란드로 돌아갑니다.
아, 이건 또 글로 갔군요.
네페르티티라는 이름은 고대 에집트어로 미녀가 왔다라는 의미래요.
네.
네페르티티 왕비가 기원전 14세기 고대 에집트 왕 아멘호텝 4세의 부인으로 1912년에 이 나일강변에서 석회암 흉상이 발견됩니다.
네.
그러니까 47cm 정도 높이의 채색된 흉상인데 도이칠란드의 고고학자 루트비 보르하르트가 발견합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대단한 미녀의 흉상이고 대단히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네.
이 보르하르트는 에집트 관리들이 이 유물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흉상에 석고를 바릅니다. 그리고 반출을 했대요.
이거 역시도 뭐 훔쳐간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집트가 1923년에 이 도이칠란드가 그 흉상을 전시하니까 저 우리나라 건데 즉각 반환을 요구했지만 도이칠란드는 발굴 당시 협약대로 양국이 유물을 공정하게 나눠 가졌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세계적인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보면 뭐 영국이나 프랑스, 도이칠란드 등 서양의 열강들이 제국주의 시절에 세계의 유명 문화재들을 훔치거나 약탈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동양의 문화재도 많이 약탈했다고 많이 들리잖아요.
예.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프랑스와 영국은 그 1860년 2차 아편전쟁 막바지에
네.
청나라 황제의 여름 별장인 베이징 원명원에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원명을 파괴하고 국보급 문화재들을 대거 약탈합니다.
예.
청나라 6대 황제인 걸륭제를 위해 청동으로 정교하게 제작해서 원명원 연못가에 세워놓은 12지신상 그 약탈당한 것들도
네.
12지신상이 있어요. 약탈 후 149년이 지난 그 2009년 초에 이 12지상 중 쥐머리, 토끼머리가 파리의 크리스티 경매장에 나타납니다.
거기로 가버렸네요.
예, 프랑스의 유명 네. 패션 디자이너 입생 로랑이 생전에 소장했던 이 두 청동상의 경매 입찰이 붙은 거죠. 중국인들의 그 거국적인 분노를 일으키며 약탈 문화재 논쟁에 불을 지피게 되고요.
네.
결국 경매는 한 중국인이 고가의 낙찰을 받았다가 대금 지불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그랬군요. 프랑스에서 그렇게 나오면 중국도 편법을 쓰겠다 뭐 이런 거였나요?
뭐 그런 셈이죠. 지금 원명원 12지상 중 호랑이, 원숭이, 소 머리는
네.
중국의 바오리 그룹이 거액을 투자해서 사들여서 바오리 예술박물관에 지금 전시하고 있고요. 말과 돼지 머리는 마카오의 거부 스탠리 호가 구입해서 중국 정부에 헌납을 합니다. 나머지 용, 뱀, 양, 닭, 개의 머리는 그 소재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깝네요.
예.
자, 약탈당한 주인이 누군지도 아는데 버젓이 이게 경매에 나온다는 게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돌아온 문화재는 없나요?
뉴질랜드 원주민인 그 마오리족은
예.
얼굴을 비롯해서 온몸에 이 아름답고 세밀한 문신을 새긴 전통이 있거든요.
네.
이 문신은 마오리족의 신화와 역사를 담고 있고 출신과 지위를 나타내는 예술적 상징체계라고 합니다. 특히 공동체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죽으면 문신이 새겨진 머리를 따로 잘라서 미라로 만들어요.
사람 머리를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미라를 집안 대대로 보관하는 것이 전통적인 그 관습이라고 합니다. 부족 간의 전쟁에서 사망한 전사들의 머리도 미라의 대상이 되었고 이런 머리 미라는 네. 그 수백 년 동안 마오리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데 이런 것들이 약탈당하는 겁니다.
참 이거는 좀 무섭기도 한데 좀 특이한 문화유산인데 그래도 그들이 지켜온 그런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렇죠. 이 토이모코로 네. 불린 이 마오리 지역의 머리 미라는 뉴질랜드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약탈과 불법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네.
돈벌이의 혈안이 된 유럽의 탐험가들과 상인들이 이 마오리족 공동체에서 반출한 머리 미라 수백 개가 20세기 초까지 유럽 각지의 박물관, 개인 소장가들에게 팔려나갔다라고 해요.
네.
뉴질랜드는 1990년대 초부터 토이모코 반환 운동을 전개했고요. 파파통가레와 국립박물관과 마오리족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반환 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프랑스,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박물관들과 협상을 벌여 최근까지 약 300여 개를 돌려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자, 아프리카에서도 돌려받은 사례가 있었다고요?
아프리카에는요.
네.
에티오피아에 악숨 오벨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게 기념비예요.
네.
굉장히 높은 막 높이가 막 수십 미터짜리 기념비인데
네.
1937년에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로니가 이 악숨 오벨리스크를 세동강 냅니다.
아이고.
그리고 로마로 가져가요.
네.
2005년도에 국제적인 문화재 반환 운동으로 인해서 이탈리아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려주게 되죠.
네.
본래 자리에 다시 세웠다는 이 악숨 오벨리스크. 높이가 24m, 무게가 160톤에 달합니다. 굉장한 역사적 가치가
그러네요.
있고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6세기까지 로마와 중국 한나라, 페르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악슴 왕국의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
네.
이게 이제 약탈당했다가 다시 이탈리아부터 반환받은 것이죠.
그렇군요. 자, 국제적인 문화재 반환 운동도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재 반환 운동은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타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소장하게 된 이 문화재에 대해서 원소유국이 반환을 주장하는 것이고
예.
불법적으로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관련 협약도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협약은 강제력이 없는 국제법이고 또 문화재 반환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뭐 굉장히 긴 협약이 이름이 있어요. 이 협약이 1970년 이후에 거래된 문화재에만 적용된다. 그 이전에 거래된 거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문화재 반환에 관한 이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해 당사자국의 정부 간이 협상한다든지 기증, 구입을 통해서 반환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약탈된 문화재 반드시 본국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실 아프리카 국가 같은 곳에는 소장품을 제대로 보관할 만한 인프라가 없다. 그래서 반환만이 정답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죠.
반환하지 네. 않으려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예.
아프리카가 좀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인프라가 좀 약한
그렇죠.
건 사실이고요.
예.
그런 주장을 내세워서 반환하지 않으려는 꼼수입니다.
그렇군요. 차라리 그럼 그렇게 문화재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뭐 인프라를 함께 지어준다든지 뭐 이런 노력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시대에
네.
흉터로 남은 것이 바로 이 문화재 약탈이고
그렇죠.
이에 반환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약탈당한 문화재들을 돌려받고 문제를 바로잡는 것. 이건 국제사회에 있어서 역사의 정의를 네.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화재를 도둑맞았다가 돌려받았다 하는 세계 뉴스를 계기로 세계의 약탈 문화재와 그 반환 문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